아,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한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토픽은 이제 시큐리티입니다. 보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우선은 오프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다음 세션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네트워킹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같이 연결이 되니까, 같이 토픽은 시큐리티나 아니면 다른 거나 상관없이 집이 관련된 거면 어떤 것이든 같이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타이틀인데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보안이라는 타이틀로 지어져 있어요.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정의를 하기에 따라서 각각의 업체마다 다르게 가져갈 수 있을 텐데, 보안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미션 크리티컬하건 아니건 민감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취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느냐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시스템 자체가 미션 크리티컬하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민감한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안은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플랫폼의 주요 취약점, 그리고 개인정보고 SQL 서버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요 취약점 얘기인데요. 데이터 플랫폼,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SQL 서버라는 걸 하나의 그냥 SQL 서버 단일 프로덕트로 얘기하지 않고 좀 이렇게 볼드하게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얘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이 뭐냐라고 하면은 SQL 서버 단일 프로덕트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들 엔드투엔드를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게더링할 수 있는 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랜스폼할 수 있는 ETL 툴, 또는 GW, 얘를 가공하는 큐브를 만드는 것들, 인메모리도 포함되고요. 데이터 레이크, 에저까지 올라가는 데이터 레이크라든가 아니면 HD인사이트 하드 관련된 거라든가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스로 넘어가는 또 에저 ML 관련된 거, 그리고 시각화하는 파워 BI까지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는 특정 포션에 아마 좀 국한되어 있을 겁니다. OLTP 쪽 영역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고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그 보안 세미나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가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항상 보면은 있어요, 뭔가가. 네. 항상 전에 세미나 할 때도 그때 찾아보면 뭔가가 최근에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사실을 기사화되어 있는 걸 제가 캡처를 떴고요. 저도 이제 여기 회원이었었거든요. 한참 전에. 사용을 하지 않아서, 6주간인가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으로 암호를 리셋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웹하고 접점에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이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기 회원이신 분 계세요? 회원이셨던 분?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특히 인터넷,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예, 자주 가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국내 방문자 수로다가 최대한 8위 정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9월 11일 날 있었던 얘기거든요. 9월 11일 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과징금을 부여받는 식으로 되었고, 고객들도, 소비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수를 통해가지고 뭔가 보상금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발생한다는 얘기죠. 무슨 기법으로, 어떤 식으로 혹시 여기가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세요? 바로 이제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기능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홀일 수도 있는 건데, SQL 인젝션은 1900년대 말, 98년, 99년 이쯤 돼가지고 처음 등장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전통적인 방식의 핵심 수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고요. 최근 언론에도 자주 나온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그룹들도 뭔가 해킹을 할때 방법 중에 하나로 SQL 인젝션이라는 걸 실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에 대한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사이트는 어디나 들어가가지고 DB에 마치 내 앞에다가 DB를 그냥 꺼내주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도 데이터를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시골 인젝션이라고 하면 인젝션 이제 주입, 뭐 삽입 이런 표현입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보통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내가 로그인할 때 아이디하고 파스워드 입력을 하게 되죠. 근데 아이디를 입력하는 날에 이상한 것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렇죠? 하이라는 걸 입력을 하고 어퍼스트브리티를 찍고 5와 1 이퀄 1. 그 다음에 다시 하이픈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시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걸 모르시면은 시퀄 본부터 다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앞에 거를 하이로 한번 막아주고, 그쵸? 앞에 거를 캐릭터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or라는 조건, where 뒤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where 절에 들어가는 or라는 조건을 주어서 앞에 게 맞든 뒤에 게 맞든 하나만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조건절로 1 플러스 1을 넣습니다. 항상 옳은 그런 대답이죠. 항상 true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입니다. 이런 SQL 특정 문을 정상적인 SQL 문, 관리자가 만들어 놓은 문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SQL injection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 방식으로 이제 백단을 보시게 되면 뭐 패스워드 뒤에 있는 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이픈 두 개로 뒤에 건 리마크 처리를 했거든요. 그거는 비교할 조건으로 아예 넘어가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그 PHP에서 사용하는 SQL 커닝입니다. 보시면 셀렉트 해가지고 뭐 유저네임하고 소셜 시크릿 넘버를 가져오는 건데 커스머스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오게 되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2000년대 막 닷컴 붐 일어나고 할때 하던 그런 형태의 아주 심플하게 진짜 인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계속해서 쓰이는 곳들이 많이 있고 특히 잡제 시작해가지고 크게 갑자기 성장한 곳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옛날 방식을 쓰면서 그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넘어가게 되면 밑에 빨간 라인처럼 이게 내부에서는 저런 쿼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셀렉트인데 이게 문제가 될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오하철에 1 equal 1이라고 돼 있는데 그 뒤에다가 이제 저희가 구문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할때 어떤 걸 사용하죠? 세미콜론을 쓰면 되죠. 세미콜론을 쓰게 되면 하나의 배치의 구문 안에서 여러 개 스테이트먼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elect asterisk from sys.object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테이블들이 안에 있는지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 딱 보면 직관적으로 이제 알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그 테이블을 셀렉트하는 것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나는 뭐 개인적으로 취득이 목적이 아니야. 그냥 이 시스템을 이 사이트 왠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망쳐버리고 싶어. 그냥 delete from customers 하면 이제 테이블이 삭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권한이 있는 대처 권한이 있는 계정인 경우에만 그게 가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SQL 인젝션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위험한 그런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기법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문제는 안 생겨야 되지 않냐 싶은데 꾸준히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이제 충실하지 않고 막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건들이고요. 그래서 다이나믹 SQL이라는 형태로 쿼리를 만들어서 넘기는 경우에 이런 SQL 인젝션 조사를 한거 보면 이거는 14년도 조사인데 한 600여 명의 실제 IT DB를 다루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개월간의 SQL 인젝션 공격을 한번 이상 받았던 사람의 비율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6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바로 이루어진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된 SQL 인젝션이지만 기본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것은 뚫릴 수밖에 없고 지켰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계속 뭔가 시도를 해본다는 거죠. SQL 서버 2000대 저도 해봤지만 SQL 서버 2000의 SA 디폴트 암호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냥 없었어요. 네, 설치 과정 중에 SA 암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게 돼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닷컴 붐이 불면서 막 사이트들이 만들어지는데 찾기 시작을 하죠. 그 작은 업체들 중에 웹 서버하고 SQL 서버를 같은 머신에다 놓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웹 서버 IP가 곧 SQL 서버 IP예요. 디폴트 포트가 뭐죠? SQL 서버가? 1433 포트죠? 예, 그것도 뭐 바꾸자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쿼리 어널라이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띄워가지고 IP 주소 입력하고 그 다음에 essay하고 패스워드 없이 그냥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웹사이트 주소를 가지고. 그러면 들어가는 곳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보안 자체에 대한 개념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그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고, 대부분의 중요한 시스템들이 다 웹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초보적인 것을 막지 않으면 엄청난 회사의 데미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젝션 간단하게 예방하는 법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니터링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 할 거냐? 지속적으로, 갑자기 또 하나가 생각나게. 예전에 우리가 웹페이지 만들 때 가장 많이 썼던 툴 중에 하나가 울트라 에디트라는 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아직도 많이 쓰고 계신데, 디폴트로 걔가 편집을 하고 나면은 뭐가 생기죠? 백업 파일이 생기죠. 확장자가 BAK라는 게 자동으로 생겼어요. 그러면은 역시 악의를 품은 사용자가 웹페이지 URL에 보면 뭐 .asp 뭐 이런 식으로 파일이 있겠죠? ASP 주요 부분이다 BAK라고 써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텍스트, IIS에서 텍스트를 브라우징할 수 있게 돼 있는 데는 소스 코드가 그냥 쫙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홀이었죠, 그게.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게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게 계속 필요하고요. 시큐어 코딩. 코딩은 아까 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 받았지만, 실제로 그거를 다이나믹 쿼리로 쓰지 않고 저장 쿼리 쓰거나 아니면 파라미터 관련해서 쿼리를 사용해서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체킹을 하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저장 관리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DB 단에서 하는 것보다도 SQL 인젝션은. 그 다음에 DB 인프라. DB를 구축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딱 명시해 주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한 세트가 더 생길 때는 항상 그 표준을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시큐어한 환경을 갖추어줄 수 있도록 다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불필요한 DB 기능을 다 비활성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SQL 서버에 진이 무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쓰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디세이블 해놓고 쓰시는 것만 활성화를 해주시게 권장되고, 최종화는 무효. 만약에 뭐이 사용자가 아까 뭐 하이로 들어온 사용자가 딜리트 권한이 없어요. 그랜트가 안돼 있으면 당연히 딜리트만 하다 그냥 끝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딜리트나 이런 것까지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로그인을 했다. 관리가 안돼 있는 거죠. 사용자들마다 이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그랜트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컨트롤이 안돼 있는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완전히 SA처럼 내가 행동을 할수 있는 그렇게 홀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최소 권한 부여가 기본이고요. 그다음 규칙적으로 패치 적용하는 거, 뭐 인트라넷 안에서 쓰는 거다, DNZ 존 안에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인젝션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타고 그다음에 웹 서버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DB 서버로 들어오는 과정이었죠. 그렇죠? 그 과정에 DB 같은 경우는 DNZ 안에 있게 되고 그 사이에 파이어월이 따로 존재할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은 사용자가 대부분의 정보 유통사분들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외부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냥 SQL로 접속해가지고 뭔가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패치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권한 관리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 침해 테스팅을 자체적으로 수행을 해서 보안이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거죠. SQL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예. 가장 많이 좀 최근에 이슈가 됐고 해서 제가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특정 것 하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개인정보 보호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도 이제 법 자체가 나온 지가 워낙 오래됐고 사람들이 인식 개선도 많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방송에서도 뭐 정보 유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거로 인해서 업체가 타격을 실제 입고 하기 때문에 따로 정보보호 책임자를 따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체크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가 이제 이거예요. 보시면은 키사에서 작성한 자료인데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특정 벤더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보안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보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기 뭐 접근 통제와 개인정보 암호화 그리고 접속불이익의 보관 및 점검 그세 가지를 주로 기술적으로 DB 단에서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림을 제가 좀 캡처를 했습니다. 접근 통제는 말 그대로 누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근을 할때 그걸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SQL 서버에서는 뭐 웰러 포팅 1433을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웹페이지 말고 다이렉트로 접속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기본적으로 접근 통제 시스템은 저희가 파이어월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파이어월 안에서 호스트 규칙을 정하고 아니면 클라이언트 내부에 국한된 사용자들만 쓴다라고 하면 당연히 접속할 수 있는 IP를 제약을 시켜가지고 다른 IP에서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웹하고 DB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웹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파이어월에서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웹 서버용 IP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열어주게 되면 계약으로만 통신을 하게 되고 다른 애들이 접속하는 것들은 다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접근 통제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형태로 DMZ 안에도 운영하는 것들을 당연히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IIS와 웹 브라우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웹 브라우저와 스콜 서버도 마찬가지고요. 스콜 입장에서는 웹 서버도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될수 있는 거죠. IIS 입장에서는 웹 브라우저도 클라이언트고. 데이터가 저희가 인플라잇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실제 운영 중에 요청하고 답변 받고 할 때, 그것을 암호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법으로 저희가 SSL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HTTP 대신에 중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인증서를 꼭 필요하도록 해서 HTTPS 형태로 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해가지고 인증 절차는 S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은 그냥 HTTP로 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좀 있고요. SSL 안에서는 저희가 데이터 통신하고 할때그 안에들은 패킷 자체를 이제 암호화해서 전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패킷을 암호화한다는 얘기고 지금 SSL 3.0부터 저희가 TLS 1.0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해서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들 찾아보시면은 어떻게 얘가 암호화해가지고 데이터 전송하고 복구하고 바꾸는 거나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간의 암호화 그걸 적용할 때는 SSL이라는 걸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그 해설서 안내서 거기에서 이제 안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보안 강도에 따른 해시 함수 분류가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그 정보 누출 사고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게, 아이디하고 암호가 같이 누출이 됐어요. 근데 암호가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MD5로 암호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해시는 단방향 암호화거든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넣게 되면은 이게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내가 컴페어라는 걸 통해가지고 내가 입력한 값을 다시 해시화해서 원래 있던 것과 비교해서 같냐, 다르냐라는 걸 리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스워드에 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를 요즘에는 초기화해주세요라고 하면 암호 뭐예요? 분실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저장되어 있는 암호를 알려주는 건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쵸? 다시 리셋하는 링크를 보내주죠.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대신에 뭐 최근에 한달 안에 사용했던 것, 6개월 안에 사용했던 암호, 뭐 3개월 전에 사용했던 암호 이거를 바꾸지 않고 계속 보관을 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암호를 만들 때 이것과 비교는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과거에 썼던 암호입니다. 몇 개월 전에 썼던 암호입니다. 이건 다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떨어지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이제 해시 함수가 되겠고 지금 해시 같은 경우에는 256 이상이 권장돼요. 스포츠 서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율 캐시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를 컬럼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해시 SHA 256 이상을 사용해가지고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줄인데요. 대칭키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대량 암복화를 할때 사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시는 단방향이었는데 얘는 이제 데이터 자체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형 데이터를 쓸수 있는 게 이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3위에 있는 권고하지 않는 거는 암호화가 너무 낮아서 금방 컴퓨팅 파워 좋은 애로 돌리면 얘를 풀수 있는 그런 암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28부트 이상짜리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에서만 아리아라는 알고리즘을 전국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AES256을 쓸수 있지만 그걸 안 쓰고 아리아 256을 꼭 써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이제 아리아를 사용하도록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AS 256으로다가 암호화를 하시게 되면은 데이터를 반복구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암호화 적용 기준 요약표라는 게 이제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 기준 요약표가 있는데, 보시면은 정보통신망 도전매체를 통한 송수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이게 이제 DBMS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한 저장,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에 저장할 때, 그다음에 가운데 들어있는 게 이제 뭐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이런 것들을 저장, 암호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암호화 기준란에 보시면은 이제 암호화 송수신할 때, 그리고 일방향 암호화 저장할 때, 내부망에 저장할 때는, 그리고 암호화 저장 또는 다음 항목에 따라 암호화 적용되고 적용 범위를 정하여 저장. 예전에는 인터널 망만 쓰는 곳이라면 꼭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바뀝니다. 내년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김등록 번호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등록 번호가 지금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내부 데이터인 경우에 꼭 암호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지만 그 이제 완전 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적용되는 시점이 내년 1월부터고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뭐 평가를 했을 때, 암호화 평가를 했을 때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주민번호가 나오게 되면 역시 이거 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 네, 법 관련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았는데, 법은 뭐 그렇습니다. 예, 문제가 났을 때 보통 보면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기 위한 사후 처리로 보통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룰이 있는데, 대부분 나중에 이 룰을 따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물론 명시하고 있지만, 담당자가 딱 있어서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그거를 오너십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DBA한테 그냥 던져놓게 되면, 당연히 DBA는 뭐 기존의 거 처리하느라고 바쁜데, 그거 안 한다고 기본적으로 본인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DBA를 담당자로 주건, 다른 사람을 담당자로 주건, 담당자가 있으면 그분이 이제 그 실을 가지고 꼭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있는 곳이 대부분일 텐데 그 담당자가 없는 곳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앞에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쭉 보시면은 한번 쭉 이해하게 되게 쉽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그걸 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많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개인정보라는 것을 같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시퀀스 오브 보안입니다. 마지막 챕터인데요. 시퀀스 오브 보안에서는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예. 개인정보에서 요구하는 뭐 권한관리 접속기록 개인정보 암호화 이것에 대한 것을 엔터프라이즈에는 기능으로 충족한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이거는 하고 혹시 이 MQ 자료 본적 있으신가요? 예. MQ는 뭐 같은 회사에서 만든 매직 쿼드런트라는 그런 자료인데 오퍼레이셔널 DBMS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SQL 서버를 좀다 하시는 분들이고 오라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예. 그래서 수행 평가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완성도 증명 양쪽 모두에서 지금 DBMS 측에서는 지금 탑오브 탑을 지금 평가 기간에 시험 평가 기간에 SQL 서버를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 장을 끼워 넣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쿼션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가트너에서 입력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직도 SQL 서버에 대한 편견이 존재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미션 크리티컬하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 고가용성이 요구되는 시스템, 많은 데이터 트랜잭션을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SQL을 못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퍼셉션이 되게 심하다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수비 아키텍처 잡으실 때 이럴 때뭐 주위에 계시면 제안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능력을 펼칠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걸까요? 핵심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을 퍼셉션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시고 뭐 필요한 부분 뭐 백데이터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직원이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문의해 주셔도 그런 부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안 쪽, DBMS에서 보안을 얘기할 때 항상 좀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안입니다. DBMS 비교해서 얘기할 때. 왜냐하면 이제 수치 데이터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건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에서 매번 작성해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공통 보안 취약성 및 노출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DBMS별로 데이터가 좀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는 데이터들 중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파란색, 좀 옅은 파란색이죠. 그게 이제 스콜 서버입니다. 스콜 서버가 잘안 보이실 거예요. 제일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제일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실 겁니다. 그게 왼쪽에 있는 세로가는 그 취약성 노출 빈도수를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에는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걸 보면 2014년도에 찍은 걸 보면은 스콜 서버가 두 개가 발견되어가지고 가장 밑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뭐 제가 따로 끝나고서 배포를 해드릴 거니까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DBMS 거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SQL 서버 보안 기능은 꾸준히 아까 말씀드린 그 2000년도 뭐 그때 그런 이슈들이 많이 겪고 나서 2003년도, 5년도 차 되면서 많은 내부 엔지니어링 단에서 개선이 있었습니다. 트러스트워스 컴퓨팅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그 룰에 맞지 않으면은 코딩 자체를 컨덕트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내부 룰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항상 시큐어 코딩을 할수 있도록 내부에서 그 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 건 됐고, 제가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16에 추가될 보안 기능들이에요. OML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 다이나믹 데이터 매스킹, OS 인크립트 세 가지 추가된 굵직굵직한 항목이 있어서 그것만 한 가지 제가 설명하고 세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펜슈즌 보안은 뭔가요? 말 그대로 하나의 테이블 안에 행들이 있는데 특정 권한 있는 사람만 특정 행에 있는 데이터를 보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간호사가 있는데 이 환자들은 전체 환자의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간호사는 자기 병동에 자기가 관리하는 환자들의 정보만 다 있어요. 다른 것을 셀렉해서 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해봅시다. 시나리오고요. 그럼 정책 관리자가 이거를 이제 룰화해서 심어놓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어요. 보시면은 필터를 만들고 그것을 정책화해가지고 미리 선언을 해놓습니다. 크리에이트 펑션이라는 걸 주어가지고 그 펑션 안에서 병동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병동과 그다음 현재 세션 정보, 세션 아이디는 S 유저 언더바이 SID라는 걸 통해가지고 이 사용자가 이 임플로이가 접근 가능한 곳에 그 데이터, 그것만 리턴을 하라라는 그런 펑션을 미리 하나 만들어놓고 이 펑션을 다시 시큐리티 팔러시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은 요 등록할 때 이제 환자 정보, 환자 테이블과 방금 만든 펑션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필터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사용자가 이제 앱을 통해가지고 뭔가 선택을 하겠죠? 셀렉트가 내부에서 일어나겠죠? 셀렉트가 일어날 때는 그냥 셀렉트 애스터리스크 투 페이션스라는 걸 셀렉트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안에 들어가서는 이 쿼리 자체가 트랜스페어런트하게 바뀐다는 거죠. 아까 만들어진 그 시큐리티 정보가 적용이 돼가지고 그 정책에 따라서 실제로 세미존을 어플라이 해가지고 펑션이 같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부에서는 실제 페이션트의 조건절로 유저 아이디하고 페이션트 윈이라는 게 들어가고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테이블 정보가 자동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 셋에서만 리턴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로우레벨 시큐리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마다 팀을 따로 만들지 않고 같은 스키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어도 로그에서 풀충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Always Encrypted라고 하는 동작인데, Always Encrypted는 말 그대로 항상 암호화된 상태를 존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스콜 서버 안에서입니다. 스콜 서버 안과 네트워크를 통화할 때도 항상 암호화되어 있어서 존재하겠다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구간, 예를 들면 PC가 되겠죠. 여기서 ADO 단넷을 통해 가지고 상대가 쿼리를 날립니다. 쿼리를 날릴 때 이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걸 상대가 입력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 입력을 하겠죠? 아니면 무슨 카드 정보 같은 거를 입력을 하면 이 데이터가 실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호로 넘어가는데 ADU 단자 청소하고 나면 벌써 암호화 돼가지고 넘어갑니다. 시퀄로 암호화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저장될 때도 암호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넘어올 때도 암호화된 채로 넘어가게 되고 실제 클라이언트 단에 가서야 그게 복원화돼가지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보여지게 됩니다. 네트워크 통과하는 과정, SQL 서버 안에 데이터 저장됐을 때다 암호화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Always Encrypted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구화되면 그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만 확인되는 마지막 이제 다이나믹 동작인데요. 다이나믹 매스킹 동작이라는 겁니다. 매스킹은 다들 잘 아시죠? 제첫 장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안 세미나 할 때는 항상 제 이름 마지막 자를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로 바꾸거든요. 아마 제가 세미나 보안 세미나 할 때만 그렇게 합니다. 다이나믹 매스킹 동작이라는 것은 결국 요즘 뭐 병원이나 딴데 가서도 이름 다 표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름 가운데 자나 아니면 마지막 자를 그래가지고 막아줍니다.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셀렉트를 하면은 그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걸 이제 서버 단에서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오피서가 동적 데이터 매스킹 정책을 정리해 놓는 거죠. 그 테이블에다가 알파 컬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매스크드라는 걸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컬럼명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컬럼명인데 여기에다가 매스크드라는 걸 추가하고 그 안에 펑션을 주어가지고 파셜이라는 펑션 안에 일부 캐릭터들만 매스킹을 해서 보여라라는 정책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보시면 0한 다음에 그 다음에 XX 다시 XX라는 그 XX 부분이 이제 매스킹을 하라라는 표시가 됩니다. 캐릭터가 딱 포맷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 우리 주민등록 번호처럼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mployee에서 매스크드인데 이메일에 대한 거, 이메일도 비슷한 형식으로다가 뭐 at 표시 뒤에 있는 도메인 네임을 매스킹 처리해서 보여준다든가, 그냥 앞에 있는 걸 매스킹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셀러리에 대해서, 셀러리 컬럼이 있는데, 얘는 랜덤으로다가 숫자이기 때문에 랜덤 값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보여주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엔드유저 앱 단에서는 동일하게 셀렉트를 하게 되는데, 앱 사용자에서는 이것을 매스킹 처리된 형태로 데이터를 받게 되죠. 그럼 얘를 그냥 클라이언트는 다시 매스킹 처리 없이 그냥 디스플레이 해주면 그게 이제 개인정보가 이제 도로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제일 아래 구문에 보면 그랜트 언매스크라는 권한을 부여한 것 보이시죠? 먼저 모든 사용자들이 매스킹이 되면은 다 쿼리를 했을 때 무조건 매스킹이 돼서 리턴이 됩니다. 근데 확인해야 되는 권한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매스킹이 안돼 있는 상태고 그 사람들은 이제 언매스크 권한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 언매스크 권한을 어드민 1에다가 주게 되면은 어드민 1이라는 계정 갖고 로그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셀렉트를 했을 때는 언매스크된 형태로 리저트돼서 넘어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런 푹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SQL 인젝션 관련된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항목들을 간단히 짚어보았고요. SQL 서버에서 모든 것을 충분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SQL 서버 보안 쪽에서는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플러스, 저희가 이제 기능을 추가할 때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항상 커스터머한테 들어오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새로 추가되는 보안 쪽에 어떤 분야에 내가 인베스트를 더할 거냐, 돈을 많이 투자할 거냐라는 거는 항상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것들, 기능들이 항상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6에 보안 쪽으로 추가된 크게 세 가지 기능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보안에 대한 제 생각을 담은 세 가지 자료, 예전에 썼던 자료입니다. 보안을 얘기할 때, 뭐, 보안을 상담한다고 그냥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두면 안 되겠죠. 그쵸? 예, 큰일 날 겁니다. 큰일 날 겁니다. 그냥 뭐, 들어서 갖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쵸? 큰일 날 건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자전거, 내 자전거를 가져가서 오차도로 완전히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움직임을 타고 자전거 본래의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안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묵어두면은 필요한 부분만 또 가져가는 것도 또 가능하겠죠. 보안은 항상 그 운영할 수 있는 회사의 비즈니스를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하면서 레귤레이션 정부에서 요청하는 걸 맞춰주는 수준으로 진행하시고 나머지 퍼센트 그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플랫폼이거든요. 또할수 있도록 열어주면 비즈니스 칠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세션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